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의 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황금 연휴 또 토요일인데 또 이렇게 많이 새벽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8절 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받으신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짧게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서 받은 재판에 대해서는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쓰여졌으며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 요한이 다른 세 복음서를 이미 읽어본 뒤에 그 요한복음을 썼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을 자기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자꾸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여겨지던 세계 제국 로마의 권력자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 대면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당시의 이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잘 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개가 나오는데 28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인 전통이 자기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오는 이 유월절 잔치를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몇 가지 뭐 율법적인 것들이 그걸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아무리 높아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거하는 총독관제에 들어가면 우리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독 네가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재판하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한심한 사람들이죠. 진짜 무엇이 진짜 더럽고 무엇이 진짜 깨끗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 하찮은 율법의식의 더러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아주 신경 쓰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에서 1년에 가장 활기찬 날이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선거하는 날이래요. 그날은 그냥 사람들이 생기가 돌고 그냥 막 강한 열정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는데 뭐 전도 얘기하거나 선교 얘기하면 그냥 열기가 또 확 사라진다는 거죠. 참 제가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아니면 누가 남전도회 회장 되건 여전도회 회장 되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목숨을 많이 걸어요. 어떤 교회는 뭐 카펫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 본당에 들어오는 입구를 어느 쪽으로 낼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핏대 세우고 싸우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흥분하고 화날 때 그게 진짜 화낼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관점에서 볼 때 별로 화낼 일 아닙니다. 진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목숨 걸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곳곳에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회개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이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여서 밖으로 나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지금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이 죄수를 당신이 재판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 많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당신이 밖으로 나와라. 여러분 같은 기분 안 나쁘겠어? 아니,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게다가 자기는 점령지의 총독이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총독인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네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너 밖으로 나와라. 새벽부터 달려와가지고 잠 깨워놓고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다 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건방지고 무례한 놈들을 잡아다가 지금 물고를 내는 게 당연할 일인데, 희한하게도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무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선선히 밖으로 나왔다는 것. 아니, 이 수많은 로마 군대를 거느린 권력자가 점령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뭐가 두려웠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을 때 로마 황제가 타이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의붓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 눈치밥을 먹으면서 외롭게 자랐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치열한 파워게임 속에서 사랑하던 아내랑 강제로 이혼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었지만 그 충격 때문에 평생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파워게임을 하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막 부하 신하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로마가 아닌 카프리 섬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직 문서만으로 이 서류 결제하고 보고받고 하는 이 문서 정치를 10년이 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서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속주 총독들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그 보고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이제 결재를 내려 보내는데, 이 사람이 2중, 3중을 안전장치를 했어요. 로마가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속주의 총독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황제가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있으면 빌라도한테만 보고받는 게 아닙니다. 황제가 파견한 우리로 같으면 국정원 정보조직, 친위대 정보조직이 거기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하고 있나, 민심은 어떤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2중, 3중으로 체크하는 보고서가 다 이 카프리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이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얼굴을 마주보고 밥도 먹고 이러면 오해가 많이 풀리는데, 이메일만으로 여러분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오해가 갈 수 있는데,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황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갔는데, 이 빌라도가 이 로마 역사에 의하면 유다 총독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한번 로마 왕국 내부에 반역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서 한번 역모에 연루됐으니까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정보대가 이 빌라도는 또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걸 빌라도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평생 몸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또 한 번 걸리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몸조심해요. 빌라도는 황제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무서운 카프리섬에 들어앉아가지고 보고서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내는 보고서 하나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황제가 깔아놓은 이 첩보원들이 계속 보고서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반란 사건 자주 일어나는 이 유다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제 좀 조용조용히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종교 지도자들을 잘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중 폭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는 그 보고서가 황제에게 들어가는 날에는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저 자기의 임기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이 나사렛 예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빌라도라고 정보망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나사렛 예수가 엄청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도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데 이 예수를 하루아침에 체포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것도 전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으니까 지금 빌라도한테 굉장히 예민한 감자가 딱 걸렸어요. 게다가 지금은 타이밍이 유월절입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구가 수십만이 그냥 터져나갈 듯 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보고서가 황제에게 올라가는 날에는 빌라도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빌라도가 이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와서 자신을 깨운 이 무례한, 너는 더러우니까, 더러운 네 집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나와라, 이런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빌라도가 나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고위공직자들이 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이 불쌍해요. 완전히 눈치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이 논란의 대상인 예수를 끌고 온 걸로 봐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양쪽 다 자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다면은 이 예수를 또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또 하나의 밀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할 수도 없고, 하나의 밀란을 막으려다가 또 다른 밀란을 유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미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는 빌라도도 사전 정보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예수가 그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으로 이거는 신성 모독죄라는 말을 빨리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 말만 해주면 공식적으로, 아, 이건 로마 법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의 문제는 그 자치구에다 맡겼거든요. 아, 이건 우리가 관리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좀 빠져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똑하죠.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빌라도의 질문에 아주 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30절,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끌고 왔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재판했으니까 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만 해라. 뭐 이렇게 총독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법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로마 총독인 당신도 책임져야 될 문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딱 해버렸어. 군중들이. 이 민중도 빌라도의 약점을 딱 잡고 있어요. 당신 안 그래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황제한테 충성을 의심당하고 싶으냐?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했는데 의심당하고 싶으냐? 그러면서 탁 찔러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또 덜컹했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이 군중의 눈치를 보는 불쌍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빌라도도 이 예민한 문제에 말려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31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괜히 이 문제에 개입해서 예수를 편들 수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을 편들 수도 없고 양쪽 다 민중의 성난 민심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이 보고가 황제에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운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놈들이 사형시키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올 줄은 또 몰랐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유대 사회에다가 로마가 자치권은 많이 줬지만은 사람을 사형 선고하는 건 로마 총독만이 할수 있었어요. 빌라도도 설마 예수를 사형시키는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푸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모든 이 복잡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노라. 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교,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복잡한 로마의 정치 상황에 휘말려 있던 총독 빌라도.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중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유대인의 율법의 형인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님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예언하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쩔 수 없는 이 복잡한 정치 상황에 희생양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 하필이면 빌라도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조금 더 줏대 있고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하필이면 또 그 의심 많은 황제가 카프리섬에서 그 정치할 때 그때 걸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계속 재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역사의 변수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인생을 둘러싸고 돌아오는 참을 수 없는 악과 답답한 현실과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원망스럽죠. 왜 하필이면 저놈이 내 보스야? 왜 하필이면 저 사람 임기에 내가 걸렸지? 나는 때를 잘못 만났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복잡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보냈는데 빌라도가 총독이 됐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어떻게 저 카프리섬 황제가 저 은둔 정치할 때 내 아들이 태어났지? 어떡하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잡한 사고 같은 우리 생각에는 재수 없는 것 같았던 정치적인 변수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끈이 우리에게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1949년도에 중국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을 때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은 정반대가 됐죠. 그 서양 선교사들이 100년 넘게 선교하던 때보다 그 지난 60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수백 배 더 많습니다. 중국에 1억이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이 있을 때는 아편전쟁 이런 것 때문에 서양에 대한 반감정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저항했던 중국인들이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이 빠지고 나니까 중국인 자체 내 전도와 이 탄압 속에서 살아남는 지하교회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중국의 기독교가 진짜 살아난 거예요. 저는 게다가 이 중국의 공산 정권이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고 심플하게 개혁해놔서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기가 옛날 로마 제국처럼 굉장히 용이해졌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산혁명이 가장 재수없는 사건 같고 정말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이 그냥 로마 역사의 그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대 율법이 아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이제 유대가 아닌 이방인 전체로 번져나가게 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군병들이 300년 후에는 모두 복음화돼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재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잘못 태어난 환경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못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기고 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빌라도의 손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정치 임무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았던 주님이셨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원망이 없게 하셔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